자, 주일오전 성경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눌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리고, 또한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증오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요시야의 세 번째 행적,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일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고, 자, 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35장입니다. 역대기하 35장이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얘기는 열왕기하에는 뭐 많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인데, 오늘 주로 역대기하 35장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왕이었던 요시야는 아주 열정적으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한 데에 반해 이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냉랭했습니다. 비록 규례를 완벽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 백성들과 왕이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다해 유월절을 기뻐하면서 지켰던 이 히스기야 때와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손으로부터 이 유다를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 참 감사했고요.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마음을 다해 유월절을 지켰던 데 반해서 이 요시야 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때 기쁨의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의 냉랭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책무를 맡기고 격려했습니다. 왕으로서 할 일을 한 거죠. 참 우리가 지도자나 또 리더가 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하 3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 7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은 자신의 비용으로 유월절 어린 양과 그 밖에 가축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통치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유월절을 실행하는데 이렇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상당한 이 재산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왕들의 책무를 굳이 처음부터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들은 사실 각자가 준비하는 거지 왕이 이렇게 준비해서 주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그 희생 제물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에 더해서 이 사람들의 많은 그 이제 좋은 뭐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동네 잔치해야 이제 소고기국 한번 얻어먹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기꺼이 이런 자기 사제를 털어서 가축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바로 그 믿음이 없던 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씨 뿌리시는 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또한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할 때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부담을 쉽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세워가는 거 역시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고를 더해 줌으로써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부담을 덜고 하나님 앞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쭉 보시면요, 역대기하 35장 16절 17절까지로 쭉 보시면 유월절 의식이 아주 율법대로 매우 정확하게 실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견된 율법 책의 근거에서 요시아가 아주 정확하게 의식을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 시대 이후로 가장 정결하게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는 성전조차 없었으니 사실 이런 의식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성전 낙성식은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때 그 박노찬 형제님 그 말씀이 요 부분을 얼마 전에 지났는데, 성전 낙성식을 솔로몬은 아주 거창하게 했지만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좀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켰지만 이 당시에는 유월절에 그 규례에 어긋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들만이 해야 하는 그런 업무들이 일반 레위인들에게도 조금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그 새로 발견된 그 율법책의 근거에서 어느 왕보다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대 왕들보다 아마 제사는 적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가 이제 많이 피폐해졌고요. 또 그 히스기야 뭐 때는 그 조금 회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므낫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외부 침공까지는 없었지만 그 예전에 그 강성했던 나라보다도 왕의 제사는 좀 적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정성스럽게 자기 사제를 털어서 제물을 마련하고요, 모두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요시아 왕 통치 18년째 때였는데요, 이 므낫세의 바빌론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유다 땅에 한 25년간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반세기 정도. 아시리아의 쇠퇴 이후에 그 사실상 무정부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 대부분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요시아 왕의 그 북방 사업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도 이스라엘 유다 왕국, 그 유다 왕국 통치권 내로 편입이 돼서 아마 평화가 공유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 유다 말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이 농업 생산량과 지역 산물들의 교류가 증가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생활 형편도 나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거예요. 사적으로 많이 했겠죠. 또 이제 유월절도 다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책에 있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규례 그대로 실행되어 사무엘 이후 그 어떤 왕들의 유월절보다도 더욱 월등하고 뛰어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요시아 왕 18년에 유월절이 시작이 됐고요. 요시아가 통치 31년 되던 해에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는 유월절이 잘 지켜졌을 것입니다. 이 12년의 시간, 이때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아주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마 너무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비록 산당들이 훼파되었고 우상 숭배가 그쳤고 그리고 뛰어난 유월절이 실행되고 있었지만 정작 백성들의 마음은 요시아 왕이나 그 요시아 왕의 훌륭한 제사장 힐기야나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냉랭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번영의 이 시기, 평화의 시기가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 사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뭐 다음을 기약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리게 됐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12년 기간 중에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대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치세 초기서부터 시작은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치세 후반에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시아 왕 때로부터 해서 저기 이제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눈물을 흘리며 멸망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시절에 이미 유다를 향한 진노를 확정하셨지만 요시아 왕의 선정으로 인해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라고 알리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요시아 왕, 내가 아끼는 이 요시아 왕으로 인해 유다에게 그 진노할 그것들을 지금 미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요시아 왕이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시아 왕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부어질 것을요. 아마도 이 당시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아주 이상하고 광적이고 아주 신경질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뭐 어쨌거나 유월절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야 할 거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번영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 예레미야 저 사람은 저 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백성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시아 왕 치하의 백성들은 비록 요시아의 권력에는 복종했지만 마음으로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억지로는 돌아왔지만 자발적으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끌려가는 불안정한 믿음은 그 자기를 강제적으로 이끌어왔던 그 외부 요인이 사라졌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포항에서 믿음 생활을 몇 년을 했었는데 그때도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엔 저도 구원받지 않은 채로 교사를 하다가 뭐 이렇게 했었지만 거기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였고 부모의 바람이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그런 강요나 이런 거에 교회를 잘 와요. 오죠. 그죠.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서울에 뭐 누가 있나요? 이제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딱 드러납니다.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뭐 어쨌든 경배드리는 그런 강제적인 외부 요인이 사라졌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거의 다 떠났어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사사들에 의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가 죽은 뒤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통치 31년 39살의 나이로 므깃도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바로 그날부터 유다 왕국은 외세 침공으로 급속히 멸망해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2년 정도가 걸렸어요. 완전히 패망하는 데까지. 하지만 요시아가 죽은 직후에 유다 왕국은 사실상 독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빌론과 이집트의 속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그들의 소나기에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들 세 사람, 그 다음에 손주 한 사람, 요 네 명의 왕들은 애당초 유월절을 지킬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므낫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그 운명을 확정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격노하게 한 모든 일들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제가 므낫세 하던 때에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요시아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므낫세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오셨지만 아 요거는 요 시점은 지금 요시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다라고 확정 지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때와 같이 냉랭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의 기간 중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뜻으로 진노가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마음이 냉랭해질 때마다 곧 다가올 진노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진노의 시간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뛰어난 유월절을 거행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12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시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에 바로 요시아 왕의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네 달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연할 수도 있고 또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말이 우리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 요시아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자. 자, 무깃도 전투와 요시아의 죽음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2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뒤쪽에 이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자, 29절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이에요. 지금부터 무려 한 2700년, 2600년쯤 전 아주 옛날이고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나요? 아직 그 고조선이었겠죠. 위만조선도 아직 이때가 안 됐고 주전 609년이면 동시대에는 아직 그리스가 번영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도 요 뒷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로마가 맞아요. 제 지난주에 이 얘기를 깜빡했었는데 로마 아시죠? 로마가 그 로뮬루스라는 그 전설에 의하면 뭐 늑대가 키워주고 했던 그 로마의 창립자라고 해야 되나요? 건국자가 로뮬루스라는 형제가 있었고 이제 한 사람이 이겼는데 이 로마가 요때 시작이 됩니다. 그 로마의 그 전설에 의하면 요때 한 주전 7세기 또는 주전 8세기 정도에 지금 이제 로마가 그 마을 도시국가 형태로 이루고 있을 이때에 가 바로 주전 609년 요때 경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시리아가 지금 3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죽게 되는 주전 609년을 보고 있는데요. 아시리아는 이미 3년 전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 바빌론을 세운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하며 아시리아는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시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라는 말은 사실 바빌론 왕을 치려고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동일한 구절에 역대기하 35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갈그미스와 싸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29절에는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인 역대기하 35장 20절에는 갈그미스와 싸우려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갈그미스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이자 가나안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이 갈대아 지방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혹시 지도가 있죠, 그죠? 저 뒤에 보시면 요 지도 지도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데가 갈그미스이고요.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딱 이 갈그미스를 지나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가나안 지방인 거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했던 이 갈그미스,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바빌론과 이집트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통치 지역은 아시리아와 매우 겹치기 때문에요. 사실 바빌론 자체가 아시리아의 속국이었고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해오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사실 한 왕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국가, 같은 국가에서 왕조만 바뀐 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문화세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파라오 느고의 아버지는 프사메티쿠스 1세예요. 이런 왕들의 이름을 들으시면 좀 낯설시죠. 하지만 성경의 어딘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예. 프사메티쿠스 1세는 이 당시 아시리아의 왕은 아술바니팔이었는데, 아술바니팔 왕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쉽게 진압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때 이 이집트 왕 프사메티쿠스 1세가 진압당하는 이때에 유다에도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때 므낫세가 끌려갔던 거예요. 예. 같이 진압을 당했어요. 므낫세는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다음에 이 프사메티쿠스 1세는 진압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한 40여 년 동안 절치부심한 이집트는 이 아들이었던 느고의 시대에 이르러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 중근동의 패권을 나도 한번 차지해보고자 일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최대의 적은 이제 바빌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고는 아시리아의 패잔병들을 도와 바빌론의 확대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고가 이 갈그미스로 가고 있었죠. 그 가던 길목에 유다왕 요시아가 한번 가로막았지만 느고의 세력에는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고는 처음에 유다의 호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느고가 이렇게 유다를 처음부터 막 강하게 압박하려고 대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또는 유다 세력 자체를 그냥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저거 있으나 마나 이제 저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래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거나 일부 좋은 점들을 이렇게 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길목을 가로막고 이 유다 군대와 한번 전투를 한 뒤에 갈그미스로 진군하기 전에 위험한 배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치거나 아니면 자기 후방을 치거나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갈그미스로 가기 전에 유다의 정치 권력을 바꿔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정치 권력을 친이집트 세력으로 바꿔놓고자 했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직후에 유다 백성들은 그 유다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셋째 아들을 그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했고요. 이 여호아하스 왕은 반 이집트 정책을 추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고는 다시 이 가만히 보고자 이렇게 갈그미스로 가다가 보니 저 유다가 반 이집트 세력이 이제 득세하게 돼버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세 달 만에 폐위를 시키고요. 그의 형이었던 그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바꾼 뒤에 이집트의 봉신 군주로 삼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 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이로부터 22년 뒤였지만 사실상 이때부터 유다는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빠르게 유다 지역을 평정한 느고는 원래 목적지인 갈그미스로 향했고요. 이곳에서 드디어 이 나부폴라살의 바빌론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림 5-5에 지도 두 개 있는데 왼쪽 지도입니다. 이게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성경에는 그냥 갈그미스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갈그미스에는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4년 간격으로요. 주전 609년에 있었던 이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파라오 누구 이 이집트 왕은 갈그미스를 넘어서 원래 하란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뒤쪽에 보시면 갈그미스 옆에 오른쪽에 하란이 있죠. 예. 이 하란까지 점령한 데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갈그미스를 사수하고요. 이 갈그미스를 기준으로 양국의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고가 바빌론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서편으로 세력을 확충하는 것을 저지함에 따라 이집트는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영유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즉 가나안 지역에 있는 건 당연히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리고 또 시리아와 또 그 브니게라고 되어 있는 페니키아 지역까지 아람, 시리아, 아람, 브니게, 그다음에 가나안 이쪽 지역을 다 이집트가 일시적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 리블라에 잠시 갇혀 있던 여호 아하스 왕은 갈그미스 전투 후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중에 왕이 되는 아들이 세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손주가 하나 있어요. 네 사람의 왕이 이제 요시아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네 사람 모두 다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 아하스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바빌론에 다 끌려가게 됩니다. 갈그메스에서의 이 불안정한 세력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나보폴라살의 젊은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갈그메스에 주둔 중이던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요게 바로 오른쪽 지도인 605년 그 2차 갈그메스 전투입니다. 아주 빠르게 남아에서 같은 해에 시리아와 유다를 점령을 했고요. 이집트 코앞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이집트를 대신해서 가나안의 지배자가 된 바빌론은 유다 왕을 교체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호야 김을 그냥 왕에 앉혀주기는 했지만 이때 그 가나안 그 유다를 포함해서요 전체 를 다 포로로 많이 끌고 갔습니다. 유다에서도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1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의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05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70년 뒤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저와 함께한 성경 공부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나누었고요. 이어서 바빌론으로 이 므낫세가 끌려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돌아온 뒤에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아몬 왕 짧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시아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율법책을 발견했고 유월절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비록 차갑고 냉랭했지만 요시아는 다윗 왕의 버금가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오늘날 이 요시아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가 더 있어요.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전쟁에 나가 무기토에서 전사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아주 급속도로 유다가 멸망해 나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반쯤 다 썼어요. 근데 요거는 완료가 되면 인쇄해서 저 뒤쪽에 몇 부 비치해 놓을 테니 혹시 그 뒤쪽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몇 주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네 달을 돌아보면 그 성경 외적인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했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히스기야 때부터 므낫세 요시기야 이르기까지 이때 이 정세를 이해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시리아와 바빌론 이야기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듣겠냐라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네 달 동안 그 정리한 부분들은 제가 또 마무리를 쳐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테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느낍니다. 주님, 히스기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의 무기또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징벌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가 여기서는 마치지만 또 지난 학예 휴양회 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결코 만방에 흩어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며 주님의 일들을 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항상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